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본 영화가 생각나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약 15년 전에 나온 홀랜드 오퍼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한 고등학교에서 30년 동안 가르친 음악 선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퍼스는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1964년 케네디 고등학교입니다. 글렌 홀랜드는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글렌은 10년 동안 클럽이나 결혼식, 축하 행사 등에서 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다가 작곡할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첫 출근하는 날 자동차가 너무 낡아 위험하다고 교감에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첫 음악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음악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지만 대답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오케스트라 반도 지도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의 연주 실력이 엉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 아이리스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불평했더니 위로해 주는 아내는 그나마 힘이 되었습니다. 거트루드 랭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3년 동안 클라리넷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늘 틀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글렌은 1교시 시작 30분 전까지 등교하도록 해서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연습에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에게는 많은 눌림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발레 장학생으로 줄리어드 대학에 갔고 오빠도 미식축구 장학생으로 노트르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마저도 수채화로 상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상이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거트루드는 가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만 잘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글렌은 그를 잘 격려하고 잘 준비하게 해서 마침내 1965년 졸업 연주회에 독주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렌에게 첫 교사 생활은 참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상급 교사로부터 지난 4, 5개월 동안 일찍 퇴근한다고 면박을 당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글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교사가 학생들보다 빨리 퇴근해요? 육상부 코치 하실래요? 1965년에 아들 콜이 태어났습니다. 글렌은 아들이 음악가가 되기를 희망하며 열심히 피아노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글렌의 지휘로 케네디 고등학교 밴드부가 다른 고등학교 밴드부와 함께 거리 행진을 할 때에 한 소방차가 경적을 아주 크게 울리며 지나갔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인상을 찌푸리며 귀를 막았는데 유모차에 누워 자는 콜은 너무나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엄마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 뒤에서 냄비를 두드려보고 소리를 질러도 아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글렌도 뒤에서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아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의 말이 콜의 청각이 90% 상실했기 때문에 특수교육을 통해서 남은 청각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콜이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좋은 사립장애인 학교에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글렌은 돈이 없지 않느냐고 짜증을 내었습니다. 그날 글렌은 아내와 크게 싸웠습니다. 아내는 당신은 하루 종일 정상인들과 있지만 나는 내 아들과 대화도 못하고 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아들에게 사랑한단 말도 못해요. 나도 내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요 라며 통곡을 했습니다. 글렌은 아내와의 관계, 아들과의 관계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낙은 틈틈이 교향곡을 작곡하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의 장례식을 계기로 글렌은 아들이 비틀즈와 존 레논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좀 더 잘 가르쳐주면 자신이 음악을 더 잘하게 될 텐데 아버지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더 많다는 아들의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그 이후에 글렌은 조명의 색깔과 조명의 밝기로 아들에게 음악을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95년이 되었습니다. 케네디 고등학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여학생의 치마가 짧다고 교감 선생님이 그 여학생들의 무릎을 꿇게 했는데 지금은 남학생들끼리 손을 잡고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장은 글렌을 불러서 시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학교의 재정을 10% 감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은 음악, 미술, 연극 등의 수업을 폐지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글렌은 예술 수업을 모두 다 없애면 나중에 무엇에 대해서 글을 읽고 쓰느냐고 반문했지만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글렌은 오랜 직위 미식축구 코치 빌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빌이 말했습니다. 뭐 해야 할지 결정한 것 있어? 글렌이 답했습니다. 락밴드 하기에는 너무 늙었고 피아노 레슨이나 하며 지내야지 뭐. 나도 은퇴하고 싶어. 나는 은퇴하는 것이 아니야. 잘린 것이지. 자네야 걱정이 없겠지. 미식축구팀 예산이 잘리는 날은 서양 문명의 마지막 날이 될 테니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난 정말 두려워. 모두 자네를 그리워할 거야. 정말 그럴까? 생각해보면 우스워. 하기 싫어서 시작한 일이 유일하게 하고 싶은 일로 변했다는 게 내 일생을 바쳤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구만. 표면적으로 보면 글렌 홀랜드의 삶은 고달픔과 역경의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평생 동안 경제적으로 나은 삶을 살지 못했고 교사 생활이 쉽지 않았고 장애아를 키워야 했고 결국에는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의 삶도 표면적으로 보면 안 되는 일의 연속이었고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살핀 1절에서 11절은 빌립보서의 서론에 해당하는데 문안 인사와 감사의 인사말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 드린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본론에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본론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원문의 순서와 그 느낌을 가지고 번역하면 이러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기를 원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석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로마나 로마 황제를 모독한 죄로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투옥됨으로 복음 전도의 사역이 제한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투옥으로 복음이 더욱 잘 더 전파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도는 고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했던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바리새인다운 바리새인이 되기를 원했고 율법에 더 철저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 이후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글렌 홀랜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과 질곡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등진 삶에서 그분을 향한 삶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어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배신자로, 기독교계에서는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 13년 동안이나 고향 다소에서 칩거했습니다. 바나바의 배려로 안디옥 교회 일원이 되고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와 심하게 다툰 후 결별하고 말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바나바의 사촌 동생 마가 요한이 싸움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길이 계속해서 막혔습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바울 일행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전한다는 이유로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제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도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도중에 로마에 들러서 그곳의 그리스도인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기의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구제금과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수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기독교에 입문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바울을 영접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부장과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자신이 이러한 삶을 지금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했지만 사람들은 더 들을 수 없다며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던졌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놈으로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40명이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던 때에 그 사실을 우연히 실상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하심으로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되어 그 계획이 실패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유대 총독의 탐욕과 무관심으로 2년 동안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 2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총독에게는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틈틈이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였기 때문이거나 사도 바울의 고상한 삶에 매료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이 돈이었습니다. 당시 총독은 엄청난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바울은 재력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수에게서 뇌물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어쩌면 그것을 탐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벨릭스는 바울을 2년 동안이나 판결하지 않고 감금해 놓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원성을 사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벨릭스의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은 바울의 삶을 허송세월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에 가서 그들과 복음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태장으로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흔히 이것을 바울의 고난 목록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매로 치는 형벌을 40대 이상을 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40대를 때리는데 잘못해서 한 대를 더 때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39대만 때렸습니다. 그러면 혹시 한 대를 더 때리게 되더라도 40대를 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맞을 수 있는 최고의 매를 맞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다섯 번이나 맞았습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여행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먼 길을 가는 동안 자연재해의 위험이 있었고 지금처럼 치안이 잘 유지되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오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고 자고 옷 입어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사역이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고급 기술자였기 때문에 일거리만 꾸준하게 있으면 그는 충분하게 자비량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그를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고통보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 짓누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다음 절인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은 그가 맞아서 생긴 상처나 여행 중에 생긴 위험한 일이나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 언제나 그에게 가장 큰 눌림이었습니다. 당시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의미화시키는 영지주의가 항상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는 대부분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의 사역이 잘 되었기 때문에 보냈던 것이 아니라 잘 안 되었기 때문에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어졌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의 영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어졌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음행, 소송, 우상 제물, 성령의 은사, 부활 등 문제의 박물관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로마의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투옥됨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찬송가 373장은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입니다. 이 찬송의 2절이 이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영화 홀랜드 오퍼스의 마지막이 이러합니다. 자신은 원하지 않음에도 명예퇴직을 당한 글렌 홀랜드는 학교를 방문한 아내와 아들과 함께 짐을 챙겨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당에서 무슨 음악 소리 같은 것이 들려서 들어가 보았더니 강당을 가득 메운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기립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강당 정면에는 Goodbye, Mr. Holland라고 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클라리넷을 잘 불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거트류드 랭은 주지사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거트류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랜드 선생님은 제 인생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영향을 받은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잘못 보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선생님께서 작곡하고 계신 교향곡이 있는데 그것이 선생님을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부자가 되게 해줄 것이라고 하던군요. 하지만 선생님은 부자도 아니고 우리 작은 마을을 넘어서면 유명하시지도 않지요. 그러니 자신을 실패자로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부와 명성보다 더 뛰어난 것을 이루셨기 때문이지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선생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생님 덕분에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교향곡입니다. 우리가 선생님 작품의 선율이자 음표이며 우리가 선생님 인생의 음악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생님께 보답할 차례입니다. 선생님과 사모님은 이것을 듣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이 지휘봉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의 아메리칸 심포니 초연을 지휘해 주십시오. 그리고 막이 열리더니 지난 30년 동안 각 연도별 졸업생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홀랜드 선생님이 자신의 작품을 감동적으로 지휘하는 것으로 이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세웠던 교회는 제 음을 내지 못하는 초보 연주자처럼 보이고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는 전부 미완성 교향곡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십니까? 세운 계획이 뒤틀리고 무산되셨습니까? 삶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요소들이 불필요한 음표들처럼 보이십니까? 눈을 들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실패자로 보이는 분은 없습니다. 미혼모의 아들로 말 구유에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 30세까지 목수이셨습니다. 공생애는 단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 허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셨고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말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당시에 부자도 아니셨고 유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진 순환을 받으셨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향곡입니다. 우리가 주님 작품의 선율이자 음표이며 우리가 주님의 음악입니다. 주님 지휘봉을 잡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교향곡을 지휘해 주십시오. 주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보배로운 삶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삶은 언제나 부족한 투성이었고 뜻대로 되는 일은 없는 것처럼 보였으며 유대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교회는 언제나 문제투성이었으며 그가 보낸 편지들은 그렇게 효과가 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마저 수용되지 못하는 참담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표로 하나님의 멜로디로 살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지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결핍이 있고 내 계획대로 진행되는 일이 없으며 마음에 크고 작은 돌덩이를 안고 살아갑니다. 또한 삶의 의미가 흐릿해지고 바르게 살 용기마저 희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큰 물결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우리의 인생이 못 갖춘 마디처럼 보이고 후에 찢어버릴 악보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향곡의 한 부분이 되어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지는 것이 평생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